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안녕하십니까, 랩스 인베스트먼트의 김재환 대표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남겨드리네요. 지난주 목요일날 나는 주식이다 346회 남겨드리고 지금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1월 14일이고요 수요일 지금 저녁 8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나는 주식이다 347회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나는 주식이다 녹음 처음 시작하면서 해드렸던 얘기가 좀 중소형주 위주로 이번 1월달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종목을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또 뭐 리포트도 그렇게 작성해서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대형주가 전혀 뭐 힘을 못 쓰는 그런 시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매매하기 좋은 어떤 흐름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대형주 쪽에 포커스 맞춰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좀 더 뭐 두고 지켜봐야 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 어렵죠. 뭐 계속적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되고 수익이 조금 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이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종목을 묻어두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전마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보유기간 조절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볼게요. 당분간도 계속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쪽에는 계속적으로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물량이 빠져나갔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월, 화, 수, 3일 내내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선진 시장이 신흥국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또 신흥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의 어떤 외국인 수급을 결정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온 뉴스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조만간에 이제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제 22 쪽에 그 집행이사인 꾀레의 22 집행이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 그래서 오는 22일 날 열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일이 반대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대로 놔두다가는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빠졌을 경우에 지금 일본이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빠지면 회복이 힘들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22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독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유럽 쪽은 또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노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 좀 어려웠는데 이 유럽도 지금 뭐 아주 공격적인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자금은 선진국 쪽으로, 선진국 내에서도 예, 미국 쪽으로, 또 일본 쪽으로, 그 다음에 좀 유럽 쪽은 자금 유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뭐 계속 이런 식의 어떤 부양책이 나온다라면 유럽 쪽도 수급 쪽으로는 굉장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뭐 감산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는 얘기가 어제 다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장관이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일 계획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줄어들 때까지 저유가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OPEC 정기 회의가 있는데 뭐 이때까지 감산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계속 지금의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부 차관은 국제유가 급락은 미국 경제에 2천억 정도의 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각 피해를 보는 산업도 물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득이 좀 더 크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흥국의 아까 불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베네수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은 또다시 두 단계 강등 조치가 강등이 일어났고요. 뭐 디폴트 발생할 때 손실률은 50% 정도 넘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 금통이 있죠. 예, 금리 동결 전망이 96.3%. 글쎄요. 예. 뭐 요즘에 보면 최경환 경제팀에서 지금 이제 들어와서 아주 공격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성과가 뭐 이렇게 수치로 확인될 만한 성과가 잘 안 나오면서 조금씩 힘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뭐 물론 많이 남았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 초기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좀 자료를 살펴보죠. 종목들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서 그 중심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방향성이 안 나오고 종목들도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계속 약간 순환매 양상으로 테마성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티커 위주로 해드리는 게 좀 더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티커 위주로. 제가 좀 부연 설명 필요한 것들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부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좀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제가 유비코스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고요. 또 다산 네트워크도 어젠가요? 어제로 기억하는데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오늘 또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 나온 게 이제 엔텔스라는 기업들이 나왔는데, 사물 인터넷으로 기업이 포장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주가가 지금 다 크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교보증권에서 엔텔스라는 기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보면 이제 제목이 실질적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핵심 기업이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 이렇게 종목이 좀 이렇게 포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도 한 7% 정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유비코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송수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어떤 그 장비를 만들어내고 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고, 다산 네트워크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그런 어떤 광통신에 장비를 공급하는 어떤 그 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엔텔스 같은 기업은 보면 이제 우리가 뭐 SKT나 KT나 또는 LG U+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과금,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데이터를 얼마 썼는지를 체크를 해서 과금을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정말 사물 인터넷의 핵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운영 지원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거를 지금 공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김지환이 이번 달에 원래 약정돼 있는 게 데이터가 1.5기가인데 한 달에 이번 달에 이제 2.5기가를 써서 1기가를 더 썼기 때문에 요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라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기가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데이터 잔여량이 500메가 남았습니다. 300메가 남았습니다. 100메가 남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월 1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솔루션으로 이제 제어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물론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어떤 뭐 굉장히 좋게 지금 표현을 갖다 붙였고 그 데이터를 제어하고 운영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또 요금을 책정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핵심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그러니까 그 모바일 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를 이렇게 과금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으로 갔을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과금 정책을 유지했을 때 사물 인터넷 시장 자체가 크게 그 뭐라 그럴까? 성장할 수 없다라면 지금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어떤 인터넷처럼 약간 종량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엔텔스 같은 기업들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면 예. 이 회사가 정말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업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서 조금은 옥석 가리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좋은 기업은 유비컷인 것 같고요. 다산 네트워크도 좋은 내용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한 4년 동안 실적으로서는 전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사이클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만들어진 어떤 매출과 이익이 있었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적자도 꽤나 많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유비코스만큼 괜찮은 종목을 아직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 보게 되면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뭐 경남은행, 뭐 우리 금융지주, 그다음에 KB금융지주, 뭐 각종 이제 은행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은행업에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율이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탁금 받고 중간에 은행에서 수수료 좀 챙기고 그다음 이제 대출해주는 이 사이였던 금리를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고 뭐좀 쉽게 표현하면 수수료 수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스프레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웃긴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탁을 받기 위해서 예탁금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일어나도 잘 낮추지를 못해요, 은행이. 그래서 약간의 하반 경직성을 보여줍니다. 예탁금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출금리는 지금 바로바로 지금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사이의 스프레드가.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투명. 그러니까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 확실한 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데 또다시 뭐 부실 기업들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부실 채권이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일방통행으로 계속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고 또 올해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부실 채권이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그 유가 하락이 계속 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자금들이 지금 자꾸 미국으로 가고 있고 외인 자금 이탈이 계속 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어떤 그뭐 주수익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CD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계속 이탈이 되고 채권도 계속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의 유로존 찰퇴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또 그리스 유로존 탈퇴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자본 확충에 대한 이슈가 또 발생되면서 유럽계 자금들이 또 빠져나갈 것 같은 또 우려감 이런 것들도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고요. 핀테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금융 상품을 출시해서 은행하고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시중 은행들과 경쟁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 얘네들 같은 게 온라인 기반이니까 수수료 수입이 싸지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어떤 이유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조금 더 마켓을 뺏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1차적인 생각이에요. 2차적인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은행원들 굉장히 월급 많이 받죠. 높은 임금 받죠.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한게 뭐죠?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신용평가를 하고, 또이 사람들의 어떤 담보 가치를 측정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실제 여러분 계좌에 돈이 꽂히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고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사람이 하던 걸 이제 기계가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유사수신행위가 이제 아직 그, 허용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터넷 은행이 지금 설립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돈이 뭐 네이버나 다음으로 몰린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거를 기계가 하는 거죠. 어떻게 기계가 하느냐? 알고리즘화 시켜놓는 겁니다. 기계로.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빠르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얼마의 이율로, 어떻게 해준다, 신용도가 얼마다,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걸 굉장히 빠르게 해서 5분, 10분 만에 바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인력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기계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핀테크예요. 대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돈을 받아서 좋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훨씬 더싼 이율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훨씬 더싼 이율로 그 대출 상품을 또 금리 상품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런 어떤 마켓의 어떤 증가로 인한 수익성 증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기존의 시중 은행들은 조금 더 관심이 없어집니다. 계속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뭐 오늘 나왔고요. 또 그제 나온 게 이제 경남은행도 있었고요. 또그 KB금융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게 이제 은행주 이야기할 때 제가 요 KB금융 리포트 보고 이제 이게 쓴 건데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선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모뉴엘 같은 기업들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이 핀테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거 반등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순이자 마진이 바닥 확인되고 반등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주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것도 지난주에 썼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LG화학 보면 외국인들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주가도 오늘 아직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이 제가 티커에 올려드린 내용들을 잘 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석유화학 업체에서 그 비싸게 사놨던 나프타에 대한 원자재 이거를 다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분기부터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 사이 어떤 스프레드 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 기존의 어떤 비싼 원자재를 보유함으로써 만들어진 어떤 그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 뭐 이야기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그 전방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화학제품 가격이 이제 계속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구매를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다시 수요가 몰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유가가 반등 나오는 시점일 것 같거든요. 지금 45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 타이밍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유가가 떨어짐으로써 석유제품, 소위 말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거는 소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예. 빨리 이 소비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석유 제품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소비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으로 만드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반영 속도가 좀 느리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에너지 가격보다 훨씬 더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주 탄력성 있게 소비가 증가했고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자가용 운행률이나 뭐 난방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상황인 거죠. 그런 여유가 어디로 전이 될 것이냐? 실제 시장의 또 소비로 전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사이클, 시장의 뭐 내수소 그 시장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짐으로써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게 바로 이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거 그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간 다음에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난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그 석유 제품의 어떤 소비가 증가했던 것만큼 소비재에 대한 어떤 소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뭐 밸류에이션적으로 지금 장부 가치가 192,700원인 롯데케미칼을 계속 사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지금 이 저점 통과하고 있고 바닥 통과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방 산업의 어떤 기업들도 자기네들 지금 재고를 계속 소진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계속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공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제 원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보유 재고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생각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그 재고를 구매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가격 반등이 나오면 분명히 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유주. 정유주와 관련해서도 어제 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S-OIL이 정답입니다. 일단 지금 사우디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국영회사인 아람코에서 두바이유 가격 대비해서 지금 평균 4달러 지금 더 싸게 원유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유를 100% 사오는 데가 사오는 데가 바로 S-OIL입니다. GS나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수입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전체 물량에. 그래서 석유화학 석유화학이 아니죠. 이 정유주 안에서 차별화되는 거는 바로 S-OIL이다라는 거. GS나 SK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계속 계산을 했는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2170달러. 그러니까 OSP가 배럴당 1달러 떨어질 경우에 연간 이제 2170달러 또는 2190달러 또는 2200달러 요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제 그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지금 1분기에 평균 OSP가 한 4달러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OSP가 4달러 정도 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 저기 요 평균 단가 가격 차라고 지금 제가 해놨는데 한 2천억 이상 이 뭐라 그럴까요? 평균 단가 가격 차에 의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GS와 SK 이노베이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OSP 같은 경우에 그 한 8월 달까지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사오는 게 두바이 유보다 가격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로 계속 적용이 됐는데 9월 달부터는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4분기 이익도 좀 차별화될 것 같고요. 1분기는 이대로 간다라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SP를 적용해 주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계속 이렇게 좀 싸게 해 주는 거는 점유율 유지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마진을 좀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죠. 중동에서 실어가지고 아시아까지 그 싣고 갔을 때 어떤 가격적인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장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철강 뭐 최근에 물량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뭐 네, 모멘텀적으로는 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월달이 동결이 됐는데 크게 의미 부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뭐 이게 바닥을 확인했다 또는 추세가 꺾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계속 내려가는 추세 속에서 2월달에 이제 뭐 중국이 좀 그 춘절도 있고 춘절 맞나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 동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또 뉴스가 나왔는데 참 이게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은 좀 많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기업이 이거 좀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모비스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로 지금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의선 씨가 지금 부회장이죠. 현재 이제 그 MK로부터 이제 기업을 승계 받으려고 하는데 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는 뭐냐면 글로비스 지분을 정의선 씨가 31%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계속 이제 몸집을 키워서 인수합병을 하고 또 신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몸집을 키워가지고 모비스와 비슷한 규모로 이제 몸집을 키워서 1:10 이렇게 합병해버리면 이제 효과를 크게 못 보니까 1:1 비슷하게 이제 합병 구도를 만들어서 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서 그룹을 이제 승계받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의외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일가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계속 받다 보니까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이 지분 30%거든요. 그래서 30% 이하로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일감을 몰아줘도 일감 몰아주기의 어떤 그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업의 같은 계열 그 같은 그룹 내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절대 지분을 확보한 기업에다가 이제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특정 기업의 어떤 이익을 계속 높이고 또 그 일감을 넘겨주는 기업으로서는 손실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규제를 계속 받게 되고 감시를 받게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지금 30%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글로비스의 지분을 좀 팔아서 자금을 확보해서 현대제철이 지금 한 모비스 지분 5.5%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아예 그냥 시장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확보해서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사서 직접적으로 모비스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모비스 주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방식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요는 뭐냐면요. 모비스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간에 현대차 그룹에서 실질적인 어떤 지주사 뭐 더 정확하게는 일반 지주가 아니라 본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지주사로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정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2011년만 하더라도 10.03%였는데 이제 8.47%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30조대에서 35조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뭐 3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정체되고 성장 기대감이 실종되면서 주가도 계속 이제 장부같이 부근에서 한 번씩 이제 좀 계절성에 따라서 바운딩 좀 일어났다 다시 또 장부가치로 수렴하고 뭐 계속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지분 매입에 대한 어떤 경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으로도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한라 비스테온 공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구구절절용을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한라 비스테온 공조 원래 이름이 이제 한라 공조였어요. 한라 공조였고 이게 한라 그룹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라 그룹 거인데 정주영 씨 그 동생인 정인영 씨가 이 그룹의 이제 그 회장이죠. 2006년에 이제 뭐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을 했는데 이제 범현대가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예전부터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IMF 때 비스테온 그룹에 넘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 시스템이라 그러죠. 뭐 또 다른 말로는 공기 조절 시스템인데 이거를 공동으로 R&D 연구를 해서 기술 축적을 같이 하면서 또 뭐 이 현대차 그룹에 전체 사용되는 어떤 공기 조화 시스템의 70%를 이 한라 비스테온 공조에서 갖다 쓸 정도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미 비스테온 그룹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아쉬움을 표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지해 왔고 또 추후에 이제 재매각 절차가 나왔을 때 이제 이거를 인수를 할 것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 3조 9천억 가지고 지금 인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MK에서 뭐 정의선 씨로 이제 기업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은 건데 계속 이걸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 타이어와 이 사모펀드 이 두 개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선 씨가 반대를 했고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공동 연구해서 지금 기술 축적해놨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모펀드가 사게 됐고 사모펀드가 기업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가치라기보다는 재무제표를 좀 개선시켜서 외국계 기업에게 대파는 게 주 목적이라면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3조 9천억이란 돈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돈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어떤 R&D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인력 자체도 고급 인력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같은 얘기 좀 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많이 채울 것이고 뭐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빨리 좀 퇴직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좋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이제 공동 연구해서 기술 축적해 놓은 것들이 이제 사그리 다 유출되게 생겼고 또 앞으로 어떤 품질에 대해서 이제 자신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이제 앞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한라 비스테온 공조로부터 받는 물량을 좀 줄이겠다. 또 자체적인 어떤 공기 조화 회사를 세울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전체 물량의 70%를 한라 비스테온 공조로부터 이제 공급받아 왔는데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뭐 한라 비스테온 공조 기준으로는 전체 물량의 50%를 현대차 그룹에 납품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비스테온 그룹이 이제 포드 계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고객사가 한라 비스테온 공조의 두 번째 고객사가 포드인데 이 물량도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써놨죠. 고정비 부담이 커졌고 이익과 매출액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자 부담이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R&D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앞으로 기술 격차가 기술이 좀 소위 말해서 좀 후셔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관 쪽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라 비스테온 공조는 지금 매매를 하는 게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매매를 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현재 어떤 매출액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간 내에는 뭐 이익률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더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몇 년 뒤에는 그렇게 뭐 일시적인 어떤 착시 효과에 의해서 또 단기적인 어떤 구조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비용 절감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업 이익 증가는 결국에는 몇 년 지나면 이제 다시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동우. 예. AI 지금 뭐 때문에 이제 미국산 수입 금지돼가지고 전체 닭고기 소비의 10%를 차지하는 미국산이 금지됨으로써 그 반사익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좀 심각해요. 지난달 27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AI 발견이 됐고요. 또 지금 오늘 나온 뉴스 보게 되면 경남 고성, 부산 강서, 천안 풍서천 철새 도래지에서 AI 의심 신고 또는 항원 또는 뭐라 그럴까요? 그 검사에서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심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에서 수입되는 게 대부분 다 냉동육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닭고기 업체들의 주 수익원은 신선육이고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인데 얼마나 반사익이 클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걸 반영할 만한 재무 상황이 되느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전기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리포트를 뭐 진짜 한 10개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보고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갤럭시 S 조기 출시 효과, 그 다음에 4분기 재고 조정이 좀 미미했고요. 또 중저가 스마트폰 고사양화로 고다층의 HDI 기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 같고 반도체 기판도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베트남 공장이 4분기, 1분기 사이에 이제 가동이 되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도 개선이 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는 뭐 지난 3분기부터 이미 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게 더 중화권 고객사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진 OIS 카메라가 중저가 폰까지 이제 확대 적용됨으로써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 물량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한 석 달 사이에 거의 주가 뭐 80% 정도 올라왔는데 매물소화 거치면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LG유 플러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 좀 얘기 드리면요. 지금 뭐 티몬은 거의 LG유 플러스가 인수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0군데에서 인수회사 밝혔고요. 인수 적격 후보로 5개 업체를 추려냈는데 5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 LG유 플러스가. 그러니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페이나우 같은 경우에 아주 공격적인 지금 결제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 그 방식이 뭐냐면 첫 그 페이나우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서 결제 대금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는 이 비용 사용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자결제가 이제 핀테크 쪽에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모바일 쪽에서 지금 결제하는 방식이 딱 그 옥션이나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만 원이다 그러면 그 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인터넷 뱅킹이나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이제 또는 핸드폰 결제를 통해서 이제 이걸 결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전자결제에다가 우리가 뭐 만 원에 대한 금액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결제를 승인을 받고 승인에 의해서 결제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액수만큼 충전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 원, 2만 원 이런 가상 계좌를 통해 갖고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뭐 결제를 따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남아 있는 돈은 인터넷 은행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금융 상품들, 뭐 요즘에는 주로 이제 MMF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MMF 쪽으로 돈을 옮겨놓으면 이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핀테크가 지금 초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형태인데, 여기에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페이나우와 관련해가지고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KTNG. 예,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니까 지금, 이 증권사 리포트 보게 되면, 면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 average sales price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면세품입니다. 공항에서 여러분들 담배 한 보루를 싸요. 그러면 그 담배 한 보루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기는 우리 공항에서 사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사지만 소비 자체는 외국에서 하는 거죠. 외국에서. 그럼 이런 면세품에다가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외국에서 하는 이 제품을 환경 폐기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담배 인천공항에서 담배를 산 사람이 프랑스인이라고 칩시다. 담배를 프랑스 가서 펴요. 근데 왜 한국에다가 환경 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서로 납득을 못 하겠죠. 두 번째, 국민 건강 그 정진기금 841원 그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면세점에서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이 사잖아요. 그리고 담배 사서 이제 나갑니다. 출국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피다가 뭐 폐암에 걸리든 뭐 하든 된다 칩시다. 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건강증진기금을 내냐는 거죠. 이게 납득이 안 되죠. 그럼 면세품은 기본적으로 예, 면세를 그 세금을 내자 세금을 면하는 걸 면세라고 하죠. 이 세금을 부과하면 이건 절세가 되는 거죠. 예. 또 면세가 아니죠. 이거는 예. 그래서 용어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될 것처럼 써놨는데. 뭐 정치적인 반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정치적인 부담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소비되는 거에 대한 어떤 환경 폐기 부담금을 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외국인도 이걸 많이 살 건데 이 사람들한테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게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면세품에 세금 부과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절세품이든 절세가 아니라 뭐 유세품이든 간에 더 이상 면세란 용어를 안 쓰는 게 맞죠.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듀티 프리라고 돼 있을 때는 면세라는 거에 대한 어떤 면세품이고 세금이 부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메리트인데 그게 아니라 일부 세금이 부과된다라면 듀티 프리가 아니죠. 뭐 듀티 로우나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약간 좀 적은 세금이 세금 중에 일부만 부과되는 장소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명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가격 지금 낮춘다 그러죠. 뭐 말보르 그다음에 팔리아멘트 그다음에 이제 더닐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을 4,500원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같은 가격으로 갔을 때 디스를 피던 사람이 예, 담배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흡연자라서. 예, 디스 플러스가 예를 들어 4,500원이라고 칩시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4,500원을 주고 피던 사람이 말보르를 말보르 스펠링을 모르겠네요. 말보르를 말보르가 4,500원 한다라면 소비자의 선택은 어디로 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라면 KTNG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해운 참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리포트죠. 오늘 신영증권 리포트 보게 되면 이 리포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 벙커 시유를 쓰죠. 벙커 시유를 쓰는데 전체적인 매출액에 비용으로 따지면 20% 정도 이제 차지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가 하락기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80%가 전용선이고, 이 전용선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유가 하락할 때 유가 하락을 반영해서 이제 운임 가격이 정해지고, 유가가 상승할 때는 유가 상승한 거를 반영해서 이제 매출액이 정해집니다. 운임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하락기에 운임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이 급감하는 오히려 좀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월 6일날 IM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요 링크 주소를 제가 올려놨어요. 보면 이제 선박 유가 10% 하락 시에 연간 영업이익 80억 이상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전혀 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한 두 달 사이에 전혀 이제 다른 상반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써주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장부 가치인데요. 매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매매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내용 이야기 쓸 때도 있고, 그렇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좀 비판의식을 좀 갖고 이런 자료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렇게 IM 투자증권처럼 이렇게 하우스가 적은 경우에는, 리서치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그 다른 첨부 자료들 검색을 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 같이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뭐 지플렉스 2 나왔는데, 이거 지난번에 히스토리를 다 이야기해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요. 이번에 모양 되게 예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신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일단 모양이 예쁘고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스냅드래곤 810 옥타코 64비트 프로세서 이거 썼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처리 속도가 두 배 더 빨라집니다.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보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발열이거든요. 이 발열 문제를 과연 기술적으로 LG전자가 어떻게 해결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발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좀 뭐라 그럴까요? 성능을 좀 제한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발열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성능을 제한해서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이 제품은 굉장히 시장에서 차가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1월 6일부터인가요? 바닥권에서 물량 굉장히 열심히 매집이 되고 있고, 기간이 이제 매도하다가 매수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매집 구간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 60일선 정도 돌파되는 시점부터 포인트 잡아가신다라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보셔서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인민은행 2,8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쪽도 지금 계속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지금 부양책 쓰고 있죠. 예,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이게 계속 금융시장을 견인해주는 어떤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금융시장, 중국 금융시장의 어떤 기대감 또는 실적에 대한 개선 요인,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의 한 40%를 차지하는 금융주의 어떤 상승이 일어나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됐는데, 이 유동성 확충이 실제 제조업으로까지는 아직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증시 수혜를 보는 타이밍은 중국 금융주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이런 유동성 확대가 결국에는 대출 증가, 투자 증가, 가동률 증가, 뭐 고용률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중국 제조업이 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조금 시차가 필요하다라는 좀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계속 뭐 중소형주 위주로 장이 흘러갈 것 같은데, 예, 또 대형주를 하신다라면 보유 기간에 있어 가지고 확실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시세 나는 데까지, 예전에는 뭐 한 달이면 됐다라면 지금은 두 달, 세 달까지 이렇게 구간을 좀 예전보다는 좀 길게 설정하셔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장이 이렇게 즐거운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게 팟 뜨면서도 좀 많이 처지는데, 좀 앞으로 좀 더 좀 좋은 뉴스, 좀 더 정확하게는 신나는 뉴스 가지고, 그런 재료들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팟캐스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뭐 금통이 있는데요. 매매 잘 하시고, 또 외국인 수급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단기적인 접근은 좀 삼가 주시면서 이렇게 매매 시장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